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아버지의 크신 언약 안에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자녀로 입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아버지를 향한 저의 마음이 변치 않고 오히려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페이지에 4번 할 자리 맞죠? 동일한 언약인데 그 제너레이션이 바뀔 때마다 그 어플라이 하는 게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꾸준히 어플라이는 되고 있다. 1번. 언제나 동일한 언약이다. 물론 이게 은혜의 언약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숨어 있을 때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찾아왔다는 자체가 은혜다. 이건 그 unconditional love, 은혜의 의미가 그거니 unconditional love offered. 그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게 은혜라는 의미가 되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께 찾아오는 것은 억만 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야훼께서는 죄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로 표현하려면 Jesus had compassion on them.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They are lost sheep without their shepherd. 목자 없이 잃어버린 양떼와 같다. 그래서 compassion을 보이셨다. compassion이 영어 표현도 그래요. come plus passion이에요. passion이 뭐예요? 여러분 열정만 생각하지. Passion of Christ 어떻게 되던가요? 그때 passion 뜻이 뭐였죠? 고통이에요. 고통. 원래 의미가 그거예요. 고통을 느낄 정도로 내 열정을 다했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calm이 들어왔어요. calm이 뭐예요? Together with란 말이에요. Compassion이니까 고통을 공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고통을 compassion 공감하셔서 그 엠퍼티스가 되겠지. 감정이입이 되셨다. 그게 야훼께서 죄를 지어서 두려워 숨어있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오신 마음이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컴패션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거죠. 이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시고 계속해서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노아 홍수 후에도 그러고 모세 때도 그리고 아브라함 때도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은혜의 컴패션을 가진 야훼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바뀜이 없는데 여러 세대 걸쳐서 그 세대의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행적의 애플리케이션이 다르더라.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아들이 자라남에 따라서 서서히 그 패턴이 달라지듯이 사람, 즉 믿는 사람, 그 언약 백성하고 야훼의 그 동일한 언약 관계가 세대를 따라서 디스펜션에 따라서 시행되는 모습도 달라 드러난다. 2번 야훼와 사람 사이의 언약은 아담과의 언약으로부터 시행이 되었다. 자, 이 언약은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첫 번째 죄짓기 전에 언약이에요. 낙원에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낙원의 언약이다. 혹은 행위의 언약이다. 우리 Covenant of Paradise, Covenant of the Works라고 써요. Works 여기서 plural 써요. Works. 혹은 Covenant of Creation, 창조의 언약이다. 그럼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한번 볼까요? 야훼께서 아담을 만들어서 아직 여자를 만들기 전에 여자가 아니라 여성을 만들기 전에 여성을 만들기 전에 에덤 눈앞에서 갑자기 이든에 가서 오른쪽 이스트 사이드에 가서 뭐로 만들 이스트 사이드 오브 이든 이스트 사이드 오브 이든이란 그 플레이스에 이스트 사이드에 가든을 만들었다 파크를 만들었다 에덤 눈앞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여섯째 날에 아침부터 하나님이 에덤을 만들고 바쁘게 했을 때 눈앞에 갑자기 짜잔 하고 동산 하나 만들고 거기에 토끼도 움직이고 뭐 하게 에덤 눈앞에서 그 미니어처 크리에이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덤이 그걸 본 거예요, 자기는. 갑자기 새가 나타나고 말이지 막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에덤에게 다 만드신 것을 데리고 오게 하고 나무들이 자라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는 걸 주고도 에덤에게 너 이거 지켜. 가든에 텐더 해라. 컬티베이 해라. 그렇게 하고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주위에 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이게 행위를 요구하는 디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 약속 뭐예요? 너 이거 어기면은 죽어. 그 반대말은 안 어기면은 계속 라이프, 나무 이름처럼 라이프처럼 살수 있어. 이게 끝없이 계속되면 뭐가 돼요? 이터널 라이프가 되는 거지. 라이프가 끝없이 석세션 이어지면 이터널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행위의 언약이다. 그럼 이 언약은 애덤하고 야훼하고 야훼께서 유노레를 일방적으로 맺으셨는데 애덤은 자기 혼자 맺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밑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대표해서 맺었다. 그렇게 된 거지. 2번. 이 언약은 애덤과 애덤 안에서 앞으로 그의 후손들이 생기면은 전체가 애덤을 그들의 head, 대표로 하여서 야훼가 맺은 언약이다. 3번. 이 야훼가 디맨드를 하시고 중간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디맨드를 하시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는 두 가지 컴포넌트, 엘리먼트가 있는데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디맨드다 그랬죠. 그러니 그 약속은 두 가지였다. 어기면은 죽는다고 하는 저주의 약속이요. 그걸 어기지 않으면은 unspoken promise는 뭐냐? 영원히 사는 거죠. 그건 blessing 되는 4번. 언약의 그 파트너로 상대자로서의 직분을 우리는 애덤의 오피스라고 부르는데, 애덤의 후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빌리버니까 오피스 오브 빌리버다. 그런데 이 직분을 지키지 않고 애덤이 어겨버렸다. 언약의 요구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긋났을 때 어떻게 된다는 야훼의 밝혀진 약속대로 애덤과 애덤이 대표로 됐던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가 약속대로 내리셨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가진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이미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영멸의 저주를 받은 표시이다. 따라서 영원한 멸망은 죽음은 야훼와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 관계, 릴레이션십이 끊어진 것이 영원한 죽음이란 거예요. 우리는 피지컬 데스가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이 영원한 죽음으로 하는데 천만에. 그거는 리졸트예요. 결과 그럼 뭐가 영원한 죽음이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게 부부사예요. 몸은 아직까지 이혼 도장을 직접 헤어지지 않았어도 서로가 죽었어요. 그 관계는 죽음이에요. 왜? 그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리플렉트하는 모습이 부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죽어버리니까 겁이 나서 무서워서 숨어버리는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넘어가서 그 에덴과 이브의 몸 자체도 하나님을 닮은 영혼하고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의 결과로 온 거예요. 그럼 부부 사이도 그런 거예요. 서로가 영이 결합돼서 하나로 있다가 영이 죽어버려서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영과 육체가 갈라지듯이 피지컬리도 떨어져 헤어지는 갈라짐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결과이지 영원한 멸망은 아니다. 영원한 멸망은 부부 사이가 마음이 죽어서 같은 집에 살아도 남남처럼 있는 그게 죽음이듯이 그 결과가 그냥 피지컬이 따로 떨어져 사는 것 뿐이니까 그게 이혼이 아니고 마음이 이미 죽은 여기가 이혼의 원인이에요. 하나님과 사이에서도 아담과 여간의 영혼이 끊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죽어버렸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내가 너 영혼 속에 나의 모습이 있는데 너 영혼과 내 영혼이 끝나 죽었으니까 나는 이거 너한테 그대로 두고 살 수 없어. 그러니 너 몸하고 헤어져야 되겠어. 그러니 너 몸은 이제 결과적으로 죽음이 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죽음이 온 거야. 그 육체적 죽음은 하나님하고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에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왜? 영혼이 죽어서 결과로 오는 게 육체적인 죽음인데 영혼이 다시 살아나 버렸어요. 리버스가 돼 살아나 버리면은 그 결과로 죽음이 다시 리버스가 돼야 되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란 게 없어지고 뭐가 남았어요? 슬리핑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트랜지션과 같은 브릿지 역할밖에 안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피지컬 데스란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결과로 그냥 피지컬이 내추럴이 오는 게 데스인데 우리는 영혼이 다시 하나님하고 이터널 라이프가 가졌으니까 피지컬 데스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기 위한 템포러리 트랜지션으로 피지컬 데스인데 하나님은 그것도 피지컬 데스라는 말을 쓸 수 없어. 너희들은 슬리핑이야. You sleep.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슬리핑이라는 말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잠든 성도란 말을 쓰지 Those who fell asleep in the Lord 이렇게 표현하지 Those who passed away, those who died 그렇게 안 쓴다고 말해요. 왜?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진 결과가 피지컬 데스가 오는데 우리는 다시 하나가 돼서 이터널 라이프를 가졌는데 피지컬 데스라고 하는 퍼니시먼트 결과가 없다고 우리한테 우리가 이 컨셉을 꼭 기억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세이튼의 deceitful strategy에 넘어간 거예요. 세이튼은 physical death가 real death라는 것을 자꾸 각인을 시키려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Hey, that's nothing to do with me.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너처럼 신에게 저주받은 영적인 물체나 죽음이 의미가 있지 나는 신하고 다시 아들, 딸이 됐는데 그 피지컬 데스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건이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만 죽음이란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는 세이튼에게 우리가 안 속는 거예요. 에덤의 후손들도 에덤과 같이 저주 속에 들어가 버렸다. 이 틈을 대뜨란 것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guilty에 이게 imputation이란 말을 써야지. 전가가 되었다. 에덴의 죄가 후손들에게도 전가가 되었다. 왜? 야훼께서 일방적 약속할 때 에덴 너만 아니야? 앞으로 너희 아내도 너희 후손들도 너 안에서 똑같이 이 언약이 맺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 에덴의 많은 아들 딸 중에 딱 성경에서 이름이 나온 아들은 셋밖에 없어요. 첫 아들 케인, 둘째 아들 에보, 셋째 아들 세스. 왜 둘째 아들 에벌이 첫째 아들에게 죽었으니까. 이 third 아들이 세스다. 그러면은 에벌 대신에 온 세스의 후손은 야훼의 그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하신 명령과 회복하신 언약을 알고 살고, 케인의 후손들은 그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야훼의 프레젠스를 떠났다고. 창세기 사장까지 떠나버렸으니까 떠났다고 해서 야훼가 언약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창세기 2장에 죄짓기 전에 애덤이 인류의 대표로 하였던 언약이 행위의 언약이 있으니까 셋은 아니 이거 케인은 그 행위의 언약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야훼의 명령 다 지킬 수 있느냐? 못 지켜. 살인죄부터 지키기 시작한 사람이니까. 그 이제 그 후손의 역사를 보니까 나중에 밑에 가서 7대손에 가서는 뭐 사람에게 복수를 내가 뭐 7배로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 노아 홍수 때 뭐 케인이고 셋의 후손이고 다 타락해서 노아 가족만 노아 덕분에 8명을 살려주고 나머지 하나는 다 죽였다. 그 말은 다 은혜 언약을 팽개친 건 물론이요, 케인의 후손들은 행위 언약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영멸로 다 그냥 영원한 멸망으로 불을 호수로 다 넣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딱 하나만 노아만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머지는 다 이제 심판날에 야훼 앞에 와서 우리는 무슨 벌을 받았습니까? 하면 너는 살았을 때 너의 할아버지 아담 할아버지와 하나님하고 한 행위의 언약을 너 다 지켰느냐? 못 지켰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불호소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럼 노아의 후손들은 다 행위 언약을 받은 사람이야. 아니 은혜의 언약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건져줬는데 이 은혜의 언약을 상을 받은 사람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은혜의 언약과 행위의 언약으로 나오도록 사람들이 갈라져 버려요. 왜? 햄의 후손이 떨어져 나가서 타워 베이블을 만들어버려서 야훼하고 상관이 없게 또 된다. 케인처럼 이 은혜의 언약을 배반하고 나가서 하나님 그래? 너는 은혜의 언약을 배반했어? 그런데 너는 언약 밖에 있어. 그럼 은혜의 언약 밖에 있으면 뭐가 남아요? 케인과 똑같이 행위 언약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아담의 후손으로 있는 이상은 행위의 언약 속에 남아있든지 그 언약을 팽개치고 나가면은 그러면 자동적으로 남아있는 불신자와 맺어있는 생명체로서의 행위 언약 속에 있다. 그 헤메 후손들이 벌써 니무라 그 바이벨 타워를 만들고 하는 것을 다 니무라시 한 건데 그 후손들은 행위 언약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일을 계속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행위의 언약 속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카라테스가 됐든지 공자가 됐든지 부처가 됐든지 그 행위의 언약 속에서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도 예수님 복음 몰랐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으니까 뭐 욥이나 이렇게 특별한 이방인 말고는 다 그 행위의 언약 속에서 그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 버린 거죠. 법은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아담과 그의 아내는 사탄과 언약을 맺었다. 왜? 언약을 떠나서는 인격 관계가 유지가 안 돼. 알든 모르든 다 관계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존재하게 돼 있단 말이야. 왜 법이라는 게 있을까?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성문화된 법이 있고 구전으로 전해온 법이 있다. 아무리 미개사회를 가더라도 왜 그런 게 있을까? 그게 언약 개념이에요. 그게 계약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닮은 사람의 영혼에 각인을 시켜서 모든 그 인간의 관계가 언약이라는 틀 속에 존재하기도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법을 공부한 사람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Absolute law giver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을 처음에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법이 있단 말은 약속이 있다는 뜻이니까 계약 관계인 언약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사람은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그 아내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깨버리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사탄과 약속을 맺었다. 여자가 귀를 기울여 행동을 나갔다면은 사탄하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사탄에게 자기 자신을 주고 사탄 말에 순종하는 자리로 갔다. 즉 야훼의 모든 영적 피조물들 그리고 그 피조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들이 모두 언약, 계약이라는 틀 속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됨을 알게 된다. 자, 요 3번까지만 하고 끝납시다. 타락한 아담 부부에게 찾아와서 야훼께서 은혜로 주신 약속을 새로운 언약인데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을 딱 발표할 때 애덤과 그의 아내는 옆에서 듣는 입장에 있고 그 선포를 직접 말한 대상은 누구였어요? 설펀트 속에 있는 세이탄이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와 누가 한번 읽어줘요. 그게 맞겠네. 정확하게.